70억 지구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세계는 우리는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손전화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싼 값에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쓰거나 개인 소유 승용차를 얻어 타는 공유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내 것, 네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먼저 공유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지영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없이 산다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시내가 아니면 대중교통수단을 찾기가 무척 힘들고요. 그렇다고 택시를 타자 하니 요금이 무척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자동차부터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자동차를 살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 덕분인데요. 손전화 앱을 이용해서 손쉽게 차량을 예약하고 비용을 치를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할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보다 싸기 때문에 점점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요. 에밀리 캐스터 리프트 홍보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부모가 절대 하지 말라던 행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절대로 모르는 사람 차에 타지 말아라. 다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텐데 말이죠. 우리 회사 리프트는 사람들에게 생전 본 적도 없는 사람의 자동차에 기꺼이 올라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같은 경우 미국 내 60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직 젊은이들이 리프트와 우버 같은 서비스를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샘 머서 학생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친구들과 어디 같이 갈 데가 있으면 리프트나 우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여럿이서 돈을 나눠내면 되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 교통지속가능성연구센터의 수전 샤힌 소장은 이런 공유 움직임은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개인이 임대한 차량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내 것, 내 것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공유 경제는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남았습니다. 20세기 자본주의 경제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1세기 들어서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공유 경제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동차만이 아니고 여행할 때 비어있는 집, 안 보는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바꿔 쓰거나 빌려 쓰므로써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능도 빌릴 수 있습니다. 노아 카레시 씨는 피스틀리란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피스틀리는 아마추어 요리사와 배고픈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한 끼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건데요. 카레시 씨는 3년 전에 워싱턴 DC에서 처음 피스틀리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작은 마을의 토속 음식도 맛볼 수 있고요. 산에 가서 직접 음식 재료를 찾고 거기서 채취한 재료로 요리를 해먹는 등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무실 공간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임팩트 허브란 국제 네트워킹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임팩트 허브는 전 세계 50개 도시에 공유 가능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타길 좋아하지만 자전거를 살 형편이 못 된다면 자전거를 빌려서 탈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가 있긴 하지만 마땅히 보관할 장소가 없다면 바이클링크란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바이클링크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서 스티븐 그로버 씨란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그 뒤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고 등 미국 내 여러 도시로 퍼졌는데요. 스티븐 그로버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It serves occasional cyclists as well as
네, 가끔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매일 자전거를 타는 사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회비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겨울철 같은 때 그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면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피어스란 웹사이트를 경영하는 나탈리 포스터 씨는 이런 공유 경제 운동이 인터넷 네트워킹을 통해서 널리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believe it's more than non-profits or business.
저희는 이런 공유 경제가 비영리 단체 활동이나 사업 활동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경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벌이는 하나의 운동입니다.
공유 경제는 소비자들의 평가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손전화를 이용한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는 운전자와 승객 서로가 상대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운전자의 경우 점수가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더 이상 승객을 태울 수 없게 되고요. 승객의 점수가 낮으면 운전자가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 경제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버나 리프트는 면허 없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여행객에게 집에 빈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숙식 서비스는 호텔 업계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나 기관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아직은 지켜보는 추세인데요.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 우버 운행이 불법으로 금지되긴 했지만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지적도 있습니다. 공유 경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21세기 현실이란 건데요.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와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는 우리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다짐은 무엇인가요? 담배 끊기? 살 빼기? 부모님께 효도하기? 혹시 벌써 작심삼일이 돼버린 건 아니겠죠? 올해 한국인들의 새해 다짐 가운데는요, 수영 배우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에 약 3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영과 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린이들에게 수영과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수상 안전 교실이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다시 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9살인 김지훈 군은 이미 수영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김 군의 부모는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닷물이 차가운 거야, 따뜻한 거.
차가워요.
이걸 하나 더 입었으니까 어때?
그래서 아들을 스윔 투 서바이브란 수상 안전교실에 보냈는데요. 김지훈 군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 등 새로운 기술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발로 밟고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힘이 더 세면 이제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발로 잡고 누워서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대를 던지고 밧줄 끝을 발로 밟은 뒤 끌어당긴다는 건데요.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스윔 투 서바이브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방법과 구명복을 착용하는 법, 또 심폐소생술에 이르기까지 물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한데 우리 고향 시와
최성 고양시장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최 시장은 어린이들이 이런 기술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배가 적재 기준까지 어긴 바람에 사고 위험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비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이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뒤 한국에서 수상 안전 기준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사 당국은 선원들과 소유 회사의 안전 불감증, 해안 경비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 등을 참사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영과 수상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건데요. 고양시 스윔 투 서바이브 프로그램의 신은호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만약에 단원고 학생들이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존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그 입수하는 방법부터 오늘 배운 라이프 자켓을 잡고 그다음에 자기 머리를 보호하고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입수 방법을
신은호 씨는 안전하게 물속에 뛰어드는 법이나 물 위에 떠있는 법,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방법 등을 학생들이 알았더라면 생존자가 늘어났을 거라면서 안타까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많이 봤지?
그렇다면 수상 안전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9살 김지훈 군은 더 이상 물이 무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처음에 배에 탔을 때 배가 가라앉을 때 이제 떨어져야 하니까 그거를 배우고
혹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다는 건데요. 알아두면 정말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부디 이런 기술을 쓸 일이 평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곳곳의 얘기를 전해드리는 세계는 우리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공유 경제에 대해 알아봤고요.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수영과 수상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